참을 수 없이 가벼운 그들의 회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예레미야 34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절이었던 7절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이 역사적인 배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7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때로 보입니까? 어떤 전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보입니다. 이때는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3차 침공의 때로 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군대가 그 남유다의 주요 도시 외에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 정도 주요 도시를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공성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매우 다급하고 위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여겼던 그들 후방부에 있었던 이집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집트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은 언제 바벨로니아 군사들에 의해서 무너질지 모르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들의 군사들은 성읍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칼로 치고 도시가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예전에 묵상을 하다가 참 재밌게 읽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자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폭풍우가 닥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 신이 없던 사람도 신을 찾게 됩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신앙인이 됩니다. 뭐 부처님, 예수님, 석가, 공자, 맹자 다 나오는 거죠. 남유다도 굉장히 불신실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성읍이 함락될 위기,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바벨론이라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자 이제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4, 15절입니다. 자, 14,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죠. 얘들이 이제 남유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회개.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제 이렇게 14,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위기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과 무언가 특별한 계약을 맺으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율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4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무언가 노예를 풀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어떤 그런 노예 자유법과 관련된 율법의 일부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 모여서 특별한 계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노예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의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소를 천 마리 잡아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성전에 기부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 모여서 무엇을 결단했다고요?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율법 중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키기 힘든 노예를 풀어주는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되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율법의 일부 조항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히브리 법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법전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어느 국가에나 법전은 다 존재하고 있었죠. 뭐 함무라비 법전, 바벨로니아 법전, 이집트 법전, 아시리아 법전. 고대 법전들은, 고대 국가들은 저마다 다 법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전, 그리고 이제 히브리 법전도 있었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전. 뭐 서로 약간 유사한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법전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주변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전은 좀 정치 선전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뭐 이념적이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왕국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백성들을 선도하기 위한 어떤 구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법전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실천적인 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조항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토라라고 불렸던 율법서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서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죠.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단락이 28장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근데 2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죠?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못 따라오시,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28장 이후부터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과 저주는 너희들이 앞에 쭉 열거되었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히브리 법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이념적이거나 정치 선전 도구가 아니라 실제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켜도 되고 지키자는 상관없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 법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율법서 마지막에 그런 경고가 담겨 있고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고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망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민족이 침략해서 너희들은 싹 다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로니아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망했고 이제 점령당했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예루살렘도 곧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 율법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지킬 테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장면이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자, 그들의 결단이 굉장히 단호했죠. 마치 시내산 언약을 재현하듯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거창한 언약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여기서 가담한이라는 표현은 좀 역동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들어간, 뭐 머무른,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계약에 들어간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식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실제적인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선지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른 일을 하고 있는 도다. 너희가 지금 돌이켜 너희들이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라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되었더라도 어쩌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순종의 행동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가 단순히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종교 행위를 왜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일이 생겨. 그래서 나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걸 순종해야겠어. 그렇게 순종하는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순종하면 좋은 거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걸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순종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 순종하면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다.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 복을 받을 생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사실 시작은 좀 얄팍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끝나버리면 그 동기가 사라질 때 순종의 행위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복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얻어맞다 보니까 이제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얻어맞으면 안 할 겁니까? 문제는 그것으로 시작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순종의 이유, 그 복음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서 승화되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녀관계라, 부부관계라, 하다못해 부모와 자식관계,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뭐 이 관계들을 이어주고 있는 끈이 있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관에도 공포, 두려움이라는 게 이어주고는 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빠 말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아빠 말에 순종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제 얄팍한 관계, 그런 얄팍한 동기가 되는 관계들은 그 동기가 사라질 때 관계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13, 14절을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는 신앙의 행위, 순종은 어떤 동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13,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14절은 율법의 조항이고요. 13절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동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4절은 노예 해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해방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13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냈던 고대 그 이집트가 전성기였던 18왕조, 19왕조 뭐 그 시절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속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낮춰 부르는 표현, 너 되게 히브리 노예 같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런 아주 비춰냈던 노예들,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불쌍하고 그들의 아주 불쌍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서 권념하고 사랑하시고 또 헤세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13절의 내용입니다. 구원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권념하심. 그 사랑에 기초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자유를 기억,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웃을 놓아줘야 된다. 너희가 너희의 노비들을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로 너희는 너희 삶 속에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똑같은 말이죠. 공포나 두려움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를 기초에 두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두고 너희들이 순종이란 것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몰랐죠. 단순한 공포에 시작해서 공포가 사라지자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공포가 사라지자 다시 계약을 번복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37장 3장만 뒤로 넘어가서요.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면 깜깜무소식이었던 이집트가 군사를 풀어서 바벨론 뒤를 치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정찰병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들이닥치고 성문이 열리면서 남유다 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면 협공을 당할 수 있어요. 바벨로니아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잠시 피상적인 평화를 잠시 찾게 되죠.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34장 11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3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뜻이 변했어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노비로 삼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단락은 그렇게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목적이 사라지자 금방 뒤집어버리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가 이어집니다. 너희 모두가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바벨론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그 파렴치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라고. 여기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경외하다는 표현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마치 돌과 나무를 쪼아서 조각해서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앞에서 언제든지 며칠 전에 했던 계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가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너희들의 행동을 뒤집을 수가 있냐? 너희가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회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했던 짓을 다시 또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너희가 돌이켜라는 표현, 돌이켜라는 표현은 앞에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불순종에서 돌이켰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회개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해서 다시 역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돌이킨 거예요. 며칠 뒤에.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해버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사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의 포인트를 너희가 단순히 이것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남유다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행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행위를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면은 누가 그렇게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문제가 닥치면 누구든 하나님께 순종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의 양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으로, 주권자로, 예배받을 유일한 합당한 지종자로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 그게 문제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은 단순히 노예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하면 되겠지, 그것이 이것을 단순히 지키면 그것이 진짜 신앙행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겠지. 그건 신앙행위 아니라 시장행위입니다. 상거래행위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지, 이걸 하면 축복을 해주겠지, 그건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시장행위라는 거예요. 뭘 하면 해주고 안 하면 해주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많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너희들이 이걸 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라는 말이죠. 근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뭔가 받기 위해서 아니면 야단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자비와 헤세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행위를 다시 우리 삶 속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그 관계 속에서 머무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림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 속의 원하심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동기요 진정한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행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함의 이유가 사라지니까 다시 그들은 삶을 역회개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잘못했던 두 가지의 잘못,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단순히 순종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에 내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에 내가 착념하고 그 구원의 의미에 진심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현장들 속에